대림절 그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 대림절 셋째 주일에 이사야서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제가 뭐 이사야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환기를 하지만 계속 반복을 합니다. 또 새롭게 접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제가 늘 안내를 드립니다만 이 이사야서의 예언자 이사야서는 예언서 가운데서도 가장 방대한 예레미야, 에스겔서와 더불어서 아주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방대한 이사야서의 내용은 크게 그 세 시기를 그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크게 얘기하면은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을 한 배경으로 하는가 하면 그 다음에는 유다가 멸망하고 유다의 그 지도자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붙잡혀갔던 그 시기, 그 시기를 두 번째 배경으로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바빌론 포로로부터 해방이 돼서 본토에 귀환한 직후 그 상황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 모든 시대를 다 살았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긴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이 이사야서는 적어도 첫 번째 이사야의 이은 그 제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기록된 것으로 봐서 적어도 세 사람의 이사야의 기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절까지는 유다 멸망 직전에 삶을 살았던 첫 번째 이사야의 본래 이사야의 메시지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40장에서 55장까지는 포로기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 시기에 활동했던 예언자 두 번째 이사야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대개 56장에서 66장까지는 세 번째 이사야의 메시지다 이렇게 되게 보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이런 설명을 굳이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접할 때 그 역사적 상황을 헤아리면서 보는 것이 훨씬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설명을 보충적인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두 번째 이사야의 그 선포 가운데 첫머리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대제국 바빌론이 쇠퇴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 두 번째 이사야는 포로된 백성에게 희망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보면은요, 한 목소리가 외칩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이제 복역의 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았다 이렇게 외칩니다. 이 한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인지 모르지만 아마 천상의 목소리로 우리가 상상하면 좋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역, 이것은 물론 이스라엘 유다의 지도자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붙잡혀 있는 상태를 얘기하지만은 가장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개념을 떠올린다면 강제 노동이다 이렇게 새기면 가장 그 원뜻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더욱더 분명해지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신을 위한 수고가 아니라 원치 않게 타의에 의해서 수고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구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어떤 힘에 매여 살던 삶,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해야 하는 상황, 그런 삶이 끝났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선포합니다. 바로 그 이로의 선포와 더불어 본문 말씀은 새로운 구원의 길을 닦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주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주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여러분, 제가 아까 이사야서에 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 주의 길, 이 주의 길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별히 길을 예비해라 하는 이 표현은 특별히 두 번째 이사야의 아주 독특한 어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 선포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후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두 번째 이사야가 이렇게 선포하는 데는 이사야가 바로 이 예언자가 살았던 세계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이 두 번째 이사야가 산 시기가 바빌론 포로기라고 했습니다. 바로 바빌론 제국에서 활동을 했던 그런 예언자인데요. 그 예언자가 계속해서 길을 얘기하고 있다. 그 길을 새로 닦아라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랬을 때 그가 말한 그 길은 바빌론 제국의 길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위험을 자랑하는 아주 반듯한 바빌론 도성으로 나 있는 큰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얘기가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아마 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것은 로마를 중심으로 사통팔달한 그 도로망이 잘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일차적으로 뜻하지만 단순히 그런 의미에서 단순한 지리적인 어떤 양태를 두고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로마로 향한다는 의미, 로마의 그 재가를 받은 것만이 가치가 있다는 그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적으로 얘기하면 집중화된 로마의 권력을 상징하고 로마의 세계 지배를 상징합니다. 통상 역사적으로 로마를 가장 그 수명이 길었던 제국 가운데 하나로 간주하기 때문에 서구 역사가들은 로마 제국을 제국의 어떤 원형처럼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은 그 로마의 세계 지배보다 훨씬 앞섰던 지금 성서에 등장하고 있는 성서의 그 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그 바빌론 제국의 길은 그 로마의 길의 선구격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훨씬 앞선 시대에 바빌론 제국은 그 길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적용해서 얘기할 것 같으면 모든 길은 바빌론으로 통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 바빌론의 길은 대제국 바빌론의 이용을 상징하고 바빌론의 세계 지배를 상징합니다. 바빌론의 시가에도 바빌론의 그 옛 노래에도 그 길에 대한 그 찬가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길은 승리한 왕과 그의 군대가 개선 행진을 하는 길이고 그들의 신, 다시 말해서 벨의 영광을 드러내주는 그런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 길을 찬양하는 그런 역사적 유적은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구조 벽의 구조로 또는 이런 그 시로서 계속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사야가 말하는 길, 그 길은 바로 바빌론 제국의 그 길을 유념할 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선포입니다. 그러면 그것과 대비되는 의미에서 이 두 번째 이사야는 새로운 길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길은 뭘까요? 두 번째 이사야가 말하는 길은 바빌론의 왕과 신을 위한 길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과 그 백성을 위한 길입니다. 광야에, 다시 말해 사막에 그 길을 내라고 했습니다. 도성으로 향하는 길이 아니라 고향으로 향하는 사막의 길입니다. 바빌론의 길이 끌어모으는 길이라면 광야의 길은 풀어 헤치는 길입니다. 바빌론의 길이 지배자인 왕과 그 신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면 광야의 길은 포로되었던 백성과 그들의 하나님 야훼의 영광을 위한 길입니다. 한마디로 바빌론의 길이 지배와 억압을 상징한다면 광야의 길은 해방과 자유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빌론의 길로 끌려가면서 수모를 당했습니다. 항상 왕이 계산할 때는 그 포로들을 끌고 가면서 자기의 전승을 축하하는데 그 군중들이 환호하는 장면이 있죠. 그런 장면이 그대로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빌론의 그 길은 치욕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롭게 마련될 광야의 길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며 그러기에 영광의 길입니다. 광야의 길은 이전에 모세가 이집트에서 탈출했을 때 걸었던 바로 그 광야의 해방의 길이며 영광의 탈출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걸었던 그 모든 길을 함축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사야는 그 길을 지금 닦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광야의 길을 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케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야 길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놔도 언제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광야는 사막의 길을 얘기합니다. 기존에 나있던 그 바빌론 제국의 길이 아닙니다. 사막을 가로지르는 길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만들어놔도 언제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 사막에 언제 모래바람이 불어와서 자취를 감출지도 모릅니다. 그 광야의 길은 보도블럭이 깔린 도성의 길과는 전혀 다릅니다. 길 자체의 내구성 그리고 수시로 손쉽게 사람들이 나다닐 수 있는 편의성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는 그런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꼭 닦아야만 하는 그런 길입니다. 야훼 하나님과 그 백성의 영광을 위해서는 꼭 닦아야만 하는 그런 길입니다. 이사야는 그 길을 닦으라고 선언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그 길을 닦으라고 합니다. 불가능해 보일지 모르지만 마침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 현장을 목격할 것이고 그 길을 길이길이 기억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선언입니다. 아마 사막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이런 상상이, 이런 선포가 가능했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오래된 그 식구가 하나 있죠. 지금도 잔설이 남아있습니다만은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모름지기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걷는 나의 발자국은 반드시 뒷사람의 이정표가 된다. 전해져 오는 그 옛 선인의 그런 그 시에 알려진 경구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경구인데 마치 이 사막의 길을 내라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어떤 문화적, 역사적 환경에서 생각하자면은 그 경고와 다르지 않는 그런 뜻을 지닌 그런 선포입니다.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목소리를 통해서 그 길을 닦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 예언자는 너는 외쳐라. 그 이전까지만 해도 막연하게 들렸습니다. 하늘에서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닦으라는 소리와 더불어서 이제 예언자를 향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너는 외쳐라 하는 소리에 놀라서 묻습니다. 무엇을 외쳐야 합니까?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데 이 물음은 이 예언자의 반문에 해당합니다. 지금 새로운 길을 닦으라고 하시는데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반문입니다. 이 반문에 대해서 하늘의 소리는 어떻게 선포합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으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맥락에서 이 지금 선포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해방의 길을 닦으라는 장엄한 선포에 이어지는 이 얘기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이 말씀은 우리가 아마 이 말씀도 여러분 다 익숙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인생 무상을 노래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시편에서도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고 또 욥기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구절만 딱 떼어놓고 볼 것 같으면 이건 뭐 두 말 할 것 없이 인생 무상을 노래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한번 음미해 보시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포로로부터 해방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갈 새 길을 닦으라는 그야말로 장엄한 그 희망의 선포에 이어지는 말씀치고는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인생 무상을 이야기하는 이 내용은 예언자가 도대체 어떻게 뭘 선포해야 하겠습니까? 하고 반문하고 그 반문은 사실 항변의 성격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항변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꿈을 꾼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저 한순간 영화를 누리는 것 같지만 불과 같이 사라져버릴 존재들에 불과한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는 민초들의 그 심정, 이 탄식은 그런 심정을 반영한 것일 수 있고 바로 그 민초들의 심정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예언자의 마음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언의 말씀에서 이렇게 인생 무상을 노래하는 이 탄식은 아주 독특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 탄식은 이중적인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 의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대한 제국의 이력 앞에서 도무지 어떤 희망을 기대할 수 없는 민초들의 절망감을 표현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이 인생무상은 자신들의 존재에 대한 탄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탄식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가련한 그 민초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야말로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힘으로 다가왔던 바빌론 제국에도 그대로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바빌론 제국 역시 영원할 것처럼 느껴졌던 바빌론 제국 역시 인간의 역사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 역시 덧없을 뿐이라는 것을 깨우쳐주는 그런 탄식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탄식이 어떻게 그런 이중적인 의미를 지닐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탄식은 그 반전의 계기를 함축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는 그 경험을 통해서 이 상황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울어야 할 때 제대로 울지 못하고 애도해야 할 때 제대로 애도하지 못하면 슬픔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병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울어야 할 때 제대로 울고 애도해야 할 때 제대로 애도를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사람은 거기로부터 헤어납니다. 완전한 나락의 그 경험은 가장 높은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완전히 밑바닥에 가 있을 때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대한 어떤 기대, 희망이 살아납니다. 성서에서는 그런 상황을 수없이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욥이 자신의 고통에서 어찌할 수 없는 그 고통에서 타인의 고통을 깨닫고 세계를 새롭게 인식한 것과 같은 그런 일입니다. 단순히 자기의 고통으로 그치지 않고 세계를 새롭게 보는 그런 깨달음에 이른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예언의 말씀에서 이 탄식은 바로 그와 같은 반전의 계기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아, 우리를 그렇게 이런 무력한 상태에 빠뜨렸던 바빌론 제국 역시 한갓 지나가는 역사에 불과하다 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그런 통찰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탄식은 이렇게 끝맺음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이렇게 결론 내려집니다. 사람들이 체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난관에도 불구하고 새 길을 닫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체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난관 가운데서도 결코 체념하지 않고 새 길을 닦는 사람들의 의지와 실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갓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굴레에 매여 신음하는 처지였지만 그것이 결코 영원한 것은 아니며 그 굴레는 벗어 던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성서가 증언하는, 성서가 전해주고 있는 모든 희망의 선포가 그렇듯이 이 선포 역시 아주 근원적인 희망을 말합니다. 인간의 삶이 유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의가 사라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현실이 우리를 탄식하게 만들더라도 하나님의 의의가 이루어지리라는 희망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환기해 주는 말씀이고 이것은 성서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아주 끈질긴 믿음의 그 선포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회를 지배하며 사람들을 옭아매는 법칙과 제도는 어떨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질곡에 지나지 않습니다. 울퉁불퉁하고 구불구불한 굴곡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길을 바로 펴서 제대로 된 길을 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1년을 지나오면서 중대한 역사적 전환기에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단절되었던 남북의 철도가 이어지고 남북이 통하고 마침내 사실상 섬 아닌 섬으로 있었던 이 한반도 남쪽이 명실상부하게 드넓은 대륙으로 통하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그런 기대가 가득 차 있습니다. 철도가 연결되고 소위 철의 실크로드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생뚱맞은 표지판을 가끔 볼 겁니다. 아시안 하이웨이. 이 국제 협약의 근거에서 다 이어지는 1호선이 저기 일본에서부터 부산을 거쳐서 쭉 유럽, 시베리아 관통해서, 아니죠. 그건 6호선인가 하고, 뭐, 중국 인도를 거쳐서 터키를 거쳐서 유럽까지 가는 연결한다. 국제협약이 맺어놓은 그 아시안 하이웨이입니다. 아마 장차 도로가 연결이 되면은 그것도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연결이 된다면 천안역에서 기차를 타고 유럽으로 갈 수 있고 여기서 차를 몰고 저 포르투갈까지 갈 수도 있을까요?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습니까? 짜릿하고. 그거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짜릿해집니다. 물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뭐 사실상 미국이죠. 미국의 그 대북 제재로 그 기대가 순식간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 현실도 안타깝지만 우리를 더더욱 안타깝게 하는 현실 한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모두 탄식하고 있습니다. 불과 두 달 전에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 하고 외쳤던 젊은이 김용균 씨가 지난 11일 새벽 태안 화력발전소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죽음에 이른 사건을 접하고 우리 모두는 비통한 마음에 잠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의 유품을 보니까 전에 저기 서울 지하철 수리하던 젊은이가 죽은 유품과 너무나도 비슷했습니다. 컵라면. 그것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위험의 외주화. 말로 얘기하자면 너무 간단하죠? 목숨이 걸린 그 위험한 직무는 모두 비정규직에 맡겨진다는 이 경악할 만한 사실. 90% 안팎, 어떤 현장 거의 100%다.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은 다 비정규직이다. 그런 사실에 통탄에 맞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매년 세월호 희생자의 6배에 달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일하는 일터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1800명에서 2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매년 죽어가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는 그런 현실. 그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KTX가 선로 전환장치 부실로 전복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기본 인력조차 태부적인 것이 모든 분야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KTX에 타서 혹시 곤란한 상황 겪어본 적 없나요? 곤란한 상황을 겪을 때 영무원이라도 찾고 싶으면 절대 나타나질 않습니다. 어떤 외국인들은 오면 깜짝 놀라는 것 같은데 한국에 오니까 차표를 검사를 안 한다. 사람을 다 잘라서 그런 겁니다. 그만큼 신뢰도가 높아진 게 아니라 그만큼 비용을 절감하게 해서 사람이 다 잘라버려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외국인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 일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1년 넘게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파인텍 노동자들이 아직 땅을 밟지도 못하고 있는데 지난 12일 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또 통신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그 와중에 자기들 세비 올리는 데는 일사천리 만장일치를 본 국회의원들이 경제민주화 입법에 관해서는 지난 한 해 동안 한 건도 손도 대지 않고 이해를 넘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길을 몰라서 문제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길을 내야 할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파국에 이르지 않으려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길을 내야 할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굴곡을 유지해야 득을 보는 사람들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꼬여 있어야 득을 보는 사람들이 완강하게 버티기 때문에 평탄한 길을 내는 것이 지금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우리 사회에 놓인 굴곡을 깎아내려 평탄한 길을 내는 바로 그 일에 헌신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주 예수께서 기쁨으로 오시고 그 가운데서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